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의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면서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을 받는지 처음에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들을 쭉 나누어서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순서대로 위임식이 전개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첫 번째 제사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임식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자신들의 권리로 받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위임식 제사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옷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위임식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는지 이런 내용들 실질적인 위임식의 마지막 부분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이 30절인데요. 30절은 옷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이번에도 보면 행동의 주체는 모세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 모든 일들을 집전하는 사람, 실제로 그들을 세우는 사람은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관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옵니다. 관유는 이미 앞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관유를 그들의 기름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그 행동을 했죠. 그때 이제 관유를 썼고 그것 이외에 지금 또 다른 관유를 가지고 또 피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유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는가? 30절 그 뒤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옷과 아론의 몸에다가 그리고 아론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있고 아론이 입고 있는 옷도 있고 그의 아들들도 있고 아들들이 입고 있는 옷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 관유와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관유를 뿌린다 그러면 이게 기름이니까 뭐 그건 뭐 그냥 덕지덕지 하겠죠. 근데 여기다 피도 뿌리는 거니까 참 우리가 떡볶이를 먹다 국물만 튀어도 옷에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게 피를 옷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은 어찌 보면 하얀 그런 세마포 옷이 아니라 그 세마포 옷에 피가 얼룩덜룩하게 묻어있는 그런 옷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30절 끝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할 때의 맨 마지막 과정은 옷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0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이 모세가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내용이었다면 지금 이 내용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죠. 물론 앞부분에도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나 자신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아론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내용을 보시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른 내용과 좀 매우 달라서 스스로 옷을 빨아입거나 스스로 옷에 피를 뿌려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조차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해줘야만 그래야만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고 그래야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결단한다. 내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30절부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8장 전체가 다 위임식 과정이죠. 그런데 위임식했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론과 아들들을 기준으로 이제 위임을 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관유를 준비할 때에 관유를 준비한 다음에 성막에도 바르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에도 다 바르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주었습니다. 처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위임식 제사를 할 때 피가 나오면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이제 피를 발라주죠. 그래서 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관유와 피를 몸 온통 전체와 그리고 이 옷에도 부어서 그것을 다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실 때 보면 단계 단계별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 머리를 그 다음에 오른쪽 신체를 그 다음에 지금은 옷까지 아론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야, 이 비효율적이다. 한 번에 그냥 싹 거룩하게 하시면 그만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차츰차츰 점차점차 머리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편 그리고 나중에 옷까지 몽땅 다 이렇게 천천히 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여러 번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고 내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 자기 자신의 소유물들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가족들도 거룩해야 된다거나 자식들도 거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도 거룩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그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해지면 좋겠지만 일단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아론 자신과 관련된 것들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겉으로 입고 있는 옷까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마찬가지로 위임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음식을 무엇을 어디에서 먹는가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성막 안쪽에서 그 고기를 삶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삶은 고기를 먹게끔 되어 있죠. 고기를 삶고요. 그리고 준비해갔던 떡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 모든 행동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냐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삶는 건 누가 할까요? 우린 보통 집에서 고기를 삶는 건 애들 엄마가 합니다. 저는 고기를 삶아본 적이 없습니다. 삶은 고기를 먹어만 봤지 삶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은 누가 삶을까요? 집에서 제사장 부인들이 삶아올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회막 안에서 삶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준비하는 거예요. 여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먹는 것들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음식을 준비를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막 안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뭘 보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너는 먹는 거, 생명을 유지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라는 거죠. 이 회막은 성막은 제사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직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곳인데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으로 소용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사는 건 밖에서 하고 일하는 건 성막 안에서 하고 이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직분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을 잘 유지하는 것, 생존을 유지하는 것, 잘 지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로 세움받는다는 뜻이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33절부터 35절 기간이 나와요. 이 기간과 관련된 설명은 좀 유심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의 위임식은 며칠 동안 하느냐? 이레 동안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니까 아마 안식일이 한 번은 반드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레 동안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보시면 33절 그 뒷부분입니다. 위임식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여러분 회막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회막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뭐 우리 예배당만 합니다. 근데 이게 회막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버티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위임식을 하루만 하지 않아요. 혹은 뭐 위임식 제사 드리는 그런 뭐 한 시간, 두 시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회막 안에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 과정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동시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성막에서 이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성막 안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합니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속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제사장 직분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앞부분에 보면 관주를 머리에 부어주죠. 그 자체로 거룩해졌을까요? 거룩해졌겠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일주일 뒤에 용서하시나요? 즉각 용서하시나요? 즉각 용서하십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야 그래야 속죄를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이게 참 묘한 모순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유를 머리에 붓자 말자. 그리고 관유와 피를 옷에다 뿌리자 말자. 거룩해지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순간적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맞지만 일주일이 지나야 속죄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제사장이 세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막 안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다가 아, 내가 급한 일이 있어. 아우 난 이 좁아터진 곳에서 지내기 힘들어. 그래서 3일 지내고 나서 4일째 나갔다. 성막 밖으로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은 속죄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신학적으로 보자면 속죄를 통해서 단번에 죄가 용서받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일주일 정도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정말로 온전하게 정결해지는가 이런 논쟁거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세상물을 다 빼고 이제는 제사장이니까 직분자로 세움받은 거야 할 때에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제사 드렸으니까 끝 이러고서 거룩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은 있어야 네가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안에서 거해야 그래야 세상물 좀 빠지고 그래야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나 신화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진 않지만 뭐 제가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곧장 사람이 되나요? 37일을 버티라고 하죠. 37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 일주일입니다. 21일을 이제 뭐 이거 먹으면서, 마늘과 쑥 먹으면서 버티라고 했는데 어떤 놈은 버티고 어떤 놈은 갓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한 20일쯤은 세상 물 빠지게 그렇게 버티고 있어야 사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킨 놈과 못 지킨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훨씬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좁아타진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열흘, 20일, 한 달, 1년 내내 있으라고 요구하진 않겠다.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그리고 거룩해진 상태를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보다 기간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죠. 누군가가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회개합니다. 죄는 금방 용서를 받죠. 그 즉시 용서를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지는 시간을 두고 보죠. 아, 오늘 저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다음날도 보고 그 다다음날도 보고 그래도 한 일주일이나 열흘 혹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엔 한 달쯤은 그들이 결심한 대로 행동하는지를 봐야 아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는 우리가 아직 끝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일 예배 때는 다 봤죠. 한 사람이 불결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와 악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전염과 관련되어 있는 불결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 동안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보여도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일주일 있다 또 알아.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직도 모르니까 일주일 있다 또 알아.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단위로 그 사람이 정말 정결하게 되었는지를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일주일이 기본 단위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을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36절 이렇게 위임식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8장 전체에 서너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8장의 소단락을 이제 구분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 명령하시고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라 속죄제 드리고 순종했다. 번제를 드리라 번제 드리고 순종했다. 위임식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순종했다.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현실 그대로 상황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임식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정마다 단계단계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디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모습을 하루를 버티고 그 모습을 일주일을 버티고 그 이후에 제사나 직분을 받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또 8장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임식을 받는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지껏 아론이 또 그 아들들이 어찌 보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기려고 할 때에는 그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에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네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위임식이 진행되는 모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에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합니다.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 자기가 알아서 치우고 자기가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도 이걸 못하면 평생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제사장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면 제사장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뭐 난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처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도 그만인가? 물론 그렇게도 죄를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도 제사장처럼, 나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성막 안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약은 언제나 신약과 관련된 그림자 역할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복음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은혜를 일정 부분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왜 구약이 이런 제도를 두시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해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먹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 생활의 일부분을 제사장이 위임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일부분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는 성전에 가서 뭐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와 교회 성도가 누리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쪼록 제사장이 세움받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늘 생각할 때, 아, 나는 뭐 제사장이 될 것도 아니고 제사장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이거 다 구약의 구닥다리 치워버려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실 때마다, 그리고 언제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가 기름부음을 받고 내 몸도 정결함을 받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정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 앞에서 잠자고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늘 주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늘 소망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제사장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그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기름과 피를 뿌려 정결하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나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름을 뿌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